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병이나 위기나 환란이나 또 사업의 실패나 이런 일을 당할 때 굉장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바울의 생애를 보면은 외형적인 면으로 볼때 바울이 왜 그런 일이 생긴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 이렇게 귀한 말씀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제자들 분명히 들었는데도 제자들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에 앉아있지. 사마리아나 온 유대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역사를 보면은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가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백부장 고넬료 집에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지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이 많이 구원받던 예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안디옥하고 길리기아 다소는 그런 먼 거리가 아니라서 바나바가 사울을 찾기 위하여 안디옥에서 길리기아 다소로 사울의 고향을 찾아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그들이 1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치는 동안에 이제 그게 쉽게 말하면 선교학교 시작입니다. 우리 선교가 그런 식으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있는데 그들이 기도를 하고 이러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바나바하고 바울이 이제 전도,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구보로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일단 이제 거기 정말 참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바나바의 생질,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들이 서로 말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서 어떠한가 한번 형제 돌아보러 가자 하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그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를 원했어요. 자기 생질이니까.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한 가지로 자유 같이 안 가고 돌아간 요한테 옳지 않다 둘이 막 대판 싸웠어요. 그거 뭐 별로 싸울 일만도 아닌데 둘이 싸웠더라고요. 내가 그래 돼서 난안 싸울 것 같은데 그 싸워도 안 되니까 이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다른 곳 떠나고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대로 떠났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입니다. 2차 전도에 3차 전도 같이 이렇게 다녀오는 동안에 이제 바울이 거기 이제 아시아 지금 말하는 터키인데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는 정말 터키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뭐 버가모스 스머나 뭐 사대, 빌라델비아, 뭐 라오디게아 전부 다 터키 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이제 마게도냐 지금 말은 그리스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해서 이제 바울이 그때부터 유럽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갔다 쭉 갔다 다시 돌아오는 거리 길에 이제 그때 그 들어와서 유두고도 만나고 또 예배소 이제 쭉 하는데 제 3차 전도에 돌아오면서 제 바울은 그 자기가 이 전도의 일을 더 못하고 로마로 갈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거기 이제 있는 교회들하고 자기 일생 다시 볼 수 없는 마지막이 돼서 그 들어와서 말씀 전할 때 그 뭡니까 유두고가 떨어져 죽을 정도 밤이 깊도록 말씀을 강론하다 이제 졸다 창에 떨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소서는 갈 시간이 없어 예배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장로들에게 내가 떠난 이후에 흉악한 일이가 나타나면 양들 아끼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드로아에서 나와서 이제 그 가이사랴에 도달해서 어떤 일이 났냐면 가이사랴에 연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발을 묶으면서 성경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띠 임자를 묶어서 이방에 넘기리라. 바울은 그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지는 막 간곡하게 권했는데 바울이 말해 너희 어찌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난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까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이 모두 이제 걱정하는 게 네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문제가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결례를 행해라. 그래서 바울은 그냥 시키는 대로 결례를 행하고 율법 지키는 모양을 냈습니다. 근데 그때 결례를 행하는 동안 성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아, 이 바울을 이제 잡아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거지. 보면. 그런데 거기 또 드로비모가 이방인인데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막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이 도는 거 막 굉장히 막 화를 내면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끌고 나 성 밖에 나가서 바울이 나가자마자 성문이 닫히고 이제 사람들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소요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을 거느려 군사를 거느려 와서 보니까 이제 막 바울을 돌로 칠락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바울을 치려고 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천부장이 나타나니까 이제 그들이 돌로 못 치고 천부장이 바울을 그 묶어가지고 때려서 신문하라 그러니까 바울을 이제 때리려고 가죽줄로 매는 걸 보고 바울이 너희들 나 로마 사람인데 로마 사람을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 때릴 수가 있느냐 하니까 이제 막 벌벌 떨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매를 안 맞았습니다. 그 다시 이제 뭐 여러 재판이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나냐면은 유대인들이 안 되니까 바울을 좀 더 조사할 일이 있다고 보내달라고 보내주면은 길에서 가는 길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기 전 밥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겠다 물도 안 마시겠다 한 사람이 40명이 넘는다 바울을 죽일 거래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 바울의 생질한테 천부장이 좀 이야기를 하고 천부장이 이제 백부장에게 얘기해 천부장을 만났는데 이 천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좀 더 조사할 거라고 오락한 따르지 마십시오. 저희가 40명은 바울을 죽이지 밥도 먹지 물도 마시지 않겠다 동맹하고 다 죽이려 결심했습니다. 천부장이 생각할 때 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천부장은 무슨 생각하냐면 아 이런 기회에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 총독에게 이제 총독에게 데리고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뭐 군인들을 370명 탁 데리고 이제 바울을 데리고 이그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 가게 됩니다. 바로 로마 총독부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 총독 벨릭스 이제 와서 재판을 받고 해도 바울의 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막 다시 그 벨릭스가 이제 총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벨릭스가 끝나고 이제 베소도가 총독일 때 아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좀 데리고 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좀 재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베소도가 그래 그렇게 할줄안 그럼 내가 좀 이따가 저 가이사랴에 가는데 너도 그 와서 고소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그 죽임을 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온 있는데 오늘 이제 베스도가 이제 벨릭스 대신에 총독이 됐는데 베스도 일어난 이야기가 사도행전 25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5장 1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입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여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베스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한 너희 중에 유력한 사람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약 옳지 않은 일이 있으면 송사라 하니라. 그래야 이제 그 베스도가 가이사랴에 이제 그 며칠 더 있다가 이제 가이사랴로 왔을 때 이제 같이 와서 이 사람들 이제 또 바울을 고소합니다. 근데 그뭐 전혀 바울이 잘못한 죄를 찾아내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아. 유대인들은 바울이 심판을 받기 예루살렘에서 심판받기를 원하는데 그 말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이 알지요. 바울이 가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그의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 유대인들에게 불의 행위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여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손으로 다 사시냐면 나를 그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을 상의하고 내가 가이사에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 갈. 그래서 이제 베소도가 바울을 이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결정이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을 있었고 대적한 자도 핍박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이런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그 돌로 치기 직전에 천부장이 나타나서 사라졌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차례 그랬다 나중에 안 되니까, 바울을 예루살렘 데리고 와달라. 그렇게 하면 우리 그 재판에서 그럴 때, 아, 그 바울의 생질이 또 알고,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천부장이 바울을 밤중에 군사 370명을 거느리고,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로 데려갑니다. 총독은 그냥 벨릭스 총독은 그냥 바울한테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보다도 돈만 탐하다가 그냥 이제 위치가 바뀌어서 이제 그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있는데 거기서 이 사람들은 또 이제 예루살렘 데려와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베스도 허락지 않지요. 또 바울은 물어보니까 아 나는 로마 사람이 가이사에게 재판받겠다니까 가이사에 가게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은 지난 과거에 저를 해하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는 바울처럼 그 위대한 사람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정말 긴장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가 참 있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만일에 그 나를 고발한 사람들 또 내가 사랑하는 형제 이런 형제들이 고발한 거나 이제 그런 사실을 자세히 보면은 내 심정이 참 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찌면 나도 저 사람 고발당해서 잘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도 했는데 저를 대적한 사람이 뭐 비방에 글을 막 올리고 뭐 인터넷 하고 뭐 별별 이야기 다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기게 해 주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가 돈을 써서 무죄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나를 구속시키기 위해서 비밀 거짓 문서를 만든 검찰 또 그걸 유포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모르긴 하지만 실형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 내 재판 서류 자체가 이제 검찰이 조작한 것이 그게 검찰서를 유포하는 것 자체가 검찰의 불법인데 그걸 이제 사람들에게 돌려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사무실에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여러 배가 돌려줬다 그러고 어떤 사람 그 서류를 들고 나한테 큰 소리 치는데 내가 그 서류 그거 소지한 불법인데 당신 괜찮다면 내가 고발해도 괜찮으냐 그러면 내가 고발하면 당신 당장 입건된다 그러니까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고발할까 하라고 하면 내가 하겠다. 지금 내가 고발하고 싶은 마음이 때로는 일어날 때 있지만 차마 형제하고 자매한테 고발 안 했는데 우리 고발할 준비는 다 해놨다. 그 인터넷 올라오고 다 캐치해놓고 그냥 형제 하려고 해서 다 해놨는데 내가 그냥 안 한 것뿐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막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떠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검찰에 조사를 받아서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밤 10시까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뒤에 바로 이제 월요일 날 기소를 하니까 금요일 날 나와서 은행 문 닫을 밤 10시에 나왔으니까 은행에 가서 뭐 내가 통장 준비 자료 준비가 안 되고 또 토요일 날 은행 문 닫았고 일요일 날 문 닫아 월요일 날 아침에 재판 받으겠다 그 은행 가서 그 서류 준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이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 참 놀란 그날 밤에 검찰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검찰이 장례 때문에 월요일 재판이 안 돼서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외에도 조작된 문서 지금은 그때 몰랐지 이제 우리를 구속시키면 누가 어때야 지금 환히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의 계획대로 구속이 돼야 하고 어려움을 당연히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나를 지켜 도우셨다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들이 불의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환하게 다 들여다보고 있고 그 사람들은 내가 그거 다 아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 말한 대로 했으면 구속이 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법정에 모든 걸 밝혀주셔서 오히려 나를 구속하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막 집행유예 받기는 3년 6개월씩 받은 사람들도 그런데 더 감사했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합곡동에 갔을 때 어떻게 하면 날 먹이시고 장팔 있을 때 군대 있을 때 또 김천에 있을 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걸 믿을 거예요. 성경에 묘한 말씀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두려워 안 해야지 자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나를 인하여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너희 상이 큽니다. 그 말씀 읽으면 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 웃자. 하하하하 그렇게 웃었거든요. 속은 안 웃겨지는데도. 하나님이 웃도록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제 그 1차 전도행, 2차 전도, 3차 전도행 마치고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이제 막 잡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천문에 딱 나타나서 막아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그 있는데 바울을 조사를 불러가지고 오는 도중에 죽이기로 다 결안했는데 그걸 바울의 생질이 알고 이야기해서 백부장에게 얘기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벨릭스는 로마 이제 그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선 우리나라만 일본에서 조선 총독북 하듯이 이스라엘 총독으로 이제 위임됐는데 그 벨릭스가 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잘 알고 그 아내가 이스라엘 여자여서 유대 드루실라 여자인데 하여튼 그런 걸 알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벨릭스가 이제 바뀌고 베스토가 총독이 된 뒤에도 여전히 고소해서 그들은 길에서 오는 도중에 사람들이 막 많이 해서 이제 막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베스토도 거의 안 넘어가고 마지막 이제 바울에게 보내 바울 나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가이사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 그런데 로마 시민이 가이사에게 재판받는데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딱 베스도가 바울을 지키면서 로마로 이제 가는 그 길로 가게 하더라는 거죠. 자, 성경을 읽으면 그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그래 전부 다 대항하니까 바울 하나 죽이는 거 뭐 문제도 아닐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뜻에 못 죽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바울이 가는 도중에 많은 이제 풍랑이 일어난다. 이제 내일부터 할 이제 그 이야기 나오는데 그 풍랑이 막 일어나서 그 나라가 이제 막 참 막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은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지중해에 일어난 풍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고 태풍에 대한 걸 읽어보니까 태풍은 그 적도 근방에서 햇빛이 너무 빛이 뜨거운 지역에 햇빛이 뜨거우니까 공기가 뜨거워지면 위로 올라가, 탁 올라가고 공간이 비는데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주변에 있는 바람들이 확 몰아치는 그것이 이제 태풍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태풍은 북북동으로 가는데 계속 이제 적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편서풍이 불며 자연스럽게 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북동으로 이제 태풍이 흘러가는데 제주도 남단까지 와서는 좀 일본으로 쫙 빠져버린 게 태풍 세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일이냐면 편서풍이 불어가 일본 쪽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태풍의 강도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중해 안에서 좁은 지중해 안에서 14일 동안 태풍이 있었다. 그건 어느 나라 역사에도 어느 기상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좁은 지중해 안에서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사단은 이제 막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해도 안 되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가 시민들이 구원받고 복음에 의해서 일어날 것에 막 두려워서 바울이 로마 가는 걸 막으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로마에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도 안 됐고 다음에 가이사랴에 와서 이제 그 죽이려 해도 안 됐고 로마에 가는데 태풍이 말할 수 없는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로마 못 가게 하려고. 그러다 결국 그 배가 멜리데라 섬 앞에 파선이 되죠. 파선 되니까 이제 수영할 줄 아는 사람 건너 수영해서 건너가고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들 널판지 잡고 이제 다 276명이 전부 다 구원을 얻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바울이 그때 또 이제 멜리데 섬에는 또 독사에게 물려요. 독사에게 물렸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께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제자들이 이 사람 소경된 게 누구 죄입니까? 자기 죄니까 그 부모 죄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은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하시고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피파을 받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섭리 없이 절대로 우리 죽이지 못하고 시련이 오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키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면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로마로 가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마지막 사울이 이태를 로마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되 그 많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가져와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가 세계 최고의 기독교의 핍박지가 돼서 네로는 황제로 있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 인초로 삼았던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의 불을 붙여가지고 네로 집에서 불이 타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정말 콜세움이란 그 극장에서 경기장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짐승의 밥이 되고 죽임을 당케 하고 카타곰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내면서 왔는데 놀라운 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도 복음은 로마에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에서 기독교를 이제 정치로 이용하기 위해 기독교 박해 금지령을 처음으로 내립니다. 그때 로마 시민의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다는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로마 그렇게 복음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됐고 기독교 역사의 나라가 되고 그 로마로 말미암아 복음이 러시아로, 영국으로, 또 다음에 독일로, 다음에 뭐 프랑스로 전 세계로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볼 때 주변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심하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어려움 겪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내가 뭐 재판받으면 아무 조건이 없는데 그들 했지만 그때 진짜 내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잘하면 감옥 갈 수 있겠다. 꼭 죄가 있어 감옥 가는 것만 아니더라고요. 검찰이 서류를 조작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일하면 발견되니까 근데 너무너무 감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지키는데, 바울을 지키는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 유대인들이 수없이 많은 방법을 쓰고 수단 써도 결국 바울은 로마에 가서 로마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걸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제 마음에 신학교를 시작하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구 파동 있을 때 제가 저는 뭐딴건또 모르겠는데 내가 학교 왔나 그건 정말 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 저 못하겠다. 뭐 하나님 조용하셔 또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얼마 전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저 이제 삼촌, 저 외삼촌 있는데 보통 뭐 처삼촌 벌초하기 하듯 한다는 말은 처삼촌 마른 삼촌의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죠. 처의 삼촌이니까. 우리 저 외삼촌 가운데서 우리 장모님의 오빠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인영빈 씨라고 유명한 분, 대한 처음으로 한국 성서공회 만들 성경을 펴내고 하신 분인데 그때 이촌동에 사시는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찾아와서 뭐좀 의논할 길이 좋았다고. 아, 그러냐? 이야기해라. 선교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획할 때 이런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어요. 이 성경 좀 같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물었어요. 저희 처삼촌 되는 어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가 이런 생각을 했냐? 야, 이 계획 너무 좋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노? 그렇게 감동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감동받아서 같이 했으면 좋은데, 그런데, 아다시피 내가 너무 나이가 많다, 늙었다. 내가 너를 돕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내가 너에게 도움 못 주고 자꾸 피해를 줄것 같은데, 내가 늙어서. 야,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발 벗고 나가서 일할 것 같, 하고 싶다 하면서. 당신이 공부하실 때 준, 그 성경적인 모든 책들을 그 책장에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에게 한 짐을 주었어요. 사실 저다 읽지도 못한 책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혼자 선교학교를 시작하려고 1976년도에 파동에 예배당 한 20대평쯤 되는 그 장소에서 선교학교를 한다고 우리 교회 그 당시에 교회 나온 성도 한 20여 명 되는데 선교학교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형님 감자 선교학교를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하긴요. 예배당 여기서 하지. 잠은 어디서 합니까? 잠은 여기서 하지. 밥은 있으면 여기서 먹지 뭐. 뭘 먹습니까? 밥 먹지. 목사님도 없어서 뭐 양식이 없어서 잘 굶으면서 뭐 학생들 뭐 먹입니까?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76년도에. 신학교 시작해가 처음에 자매 두 명하고 형제 세 명하고 다섯 명이 시작을 했는데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 수업을 시작하면 저희들 그 2층인데 문은 아래층인데 아래층 문 열어 삐걱하고 소리가 나고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들 부모들 와서 막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 뒤엎고 말이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이라 생각하면 현재 81기가 성교학생이 들어왔는데 고난에 막 많은 전도자들을 길러냈습니다. 그 중에는 대적한 사람도 있고 잘났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타락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다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고 막 비방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 그렇더라도 우리가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할 때 276개, 655개 방송을 우리 중계한 이런 일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은데 한 가장 못난 사람을 찾으셨더라고요. 전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전도를 시작하고 목회를 시작하고 선교학교를 시작하고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나에게도 참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도와주 역사하셨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에 코로나로 전 세계가 막 어려운 시점에 우리 5월 달하고 9월 달 두 번 그 집회한 그 집회를 5월 달에 수많은 방송이 방송을 중계해 주고 그러면 전 세계 퍼지면서 전 세계 수많은 목회자들이 우리와 같이 일을 하게 되고 이 예수 피로 제사하면 이 복음이 전거돼서 아마 기독교 역사 이래로 처음으로 한 해에 그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뭐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뭐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우리는 1,000명이 아니고 몇십만 명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들은 몇억 명이 된다는 이야기 정말 몇십억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은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 정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 못난 사람들. 예수님 제자 삼을 때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출신들 무지한 사람들 택해서 제자를 삼으셨는데 진짜 복음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속에 이 복음을 전하도록 수없이 많은 걸 마음에 넣어주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저만 말고 저와 같이 일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귀한 형제들이 몸과 마음을 다 바치 복음을 전하고 어디가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도시에서 많은 목회자 구원받는 이런 역사 작년 한 해 또 일어나고 볼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자주 생각 주님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주님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제가 종종 신학박사들의 주석책을 봐요.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우리 의롭다 그랬는데 이 신학박사가 죄인이니까 의롭다는 부분을 설명을 못해서 좀 의롭다는 다 건너뛰더라고요. 건너뛰어요. 참 많은 교회에 목사인데 유명한 신학 박사들이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성경을 봐 죄인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면 재판장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야? 의로운 건 틀림없지요. 의로운 겁니다. 하나님 의롭다고 하셨으면. 우리 어렵다 한다고 이다이라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처음에 대구 파동에서 교회 시작했을 때, 그때 옆에 남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였습니다. 많이 우리 싸웠습니다. 한 번은 남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파동교회 박 목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회 윤리가 있지, 거기 뭐 선교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저보고 이다이라 그랬다면서요. 아, 그 소리 들었구나. 터치요, 기가 있는데요. 목사님, 무슨 이단하고 목회 윤리를 얘기합니까? 참다니. 그랬어요. 이단은 목회 윤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이단이라고 당신들이 얘기하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제자들 두시 둘이 지침만 보내대요. 우리도 보내서 안 믿는 분은 예수 믿도록 전도하고 믿는 사람 성도 교제하고 성경에 성도 서로 교제하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로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 사귐은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 함께 하심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때는 그런 교회들이 무지무지 커 보이고 우리는 굉장히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외형적으로 어떤 면으로도 뒤지 않을도록 저희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이끌어준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복음이 전파되면서 죄사함을 받고 웃는 얼굴로 교회를 들어오는 형제 자매들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쁘고 즐겁고 또 예배 시간에 죄사함 받지 못해 고통하다가 죄사함 받다는 형제나 자매들의 얼굴을 보면 주님, 저 같은 인생이 뭔데 제 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실들을 보게 하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침없이 역사하셔서 저희 복음을 전한 때 구원받는 사람들 일어나고 거듭난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분들이 와서 그 거듭난 간증들하고 하는 걸 들어보면은 얼마나 감사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어디 가도 이제 늙었다 그럽니다. 옛날에 위장도 안 좋아, 어려움 겪었고, 심장도 안 좋아, 하나님 다 온전하게 해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우리 사는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저는 5월 10일에 귀한 집회를 준비하고 전 세계가 또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뭔데 우리 이런 복을 베푸십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미친듯이 길거리가 떠들고 싶어요. 나 구원 받았다 외치고 싶고 나 죄사함 받았다 하고 외치고 싶고 막 그래. 나 죄 다 씻었다 하고 외치고 싶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옛날 장로교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해서 죄사함 못 받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끄는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볼리비아 교정청에서 마인드 강의해달라고 해서 한 시간 강의를 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제는 미국 앵커리지 상원의원이 이렇게 면담을 요청해서 줌으로 면담을 좀 나누었습니다. 긴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해서 사원님은 부부를 앉혀놓고 통역도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높고 낮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들이 죄사함 받고 기뻐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속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지만 나처럼 악하고 추한 인간을 구원해서 이 복음을 이제 전 세계에 전파하는데 현재 우리 방송을 중계해 주는 방송사가 655개인데 지금도 거의 계속 많은 방송을 중계해 주고 있고 지금도 미국에서도 많은 방송을 지금 내보내고 있다고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 되면 그 옳은 사람이란 말이 아닌데 의인인데 옳은 사람을 번역을 했습니다. 의인하고 옳은 사람은 좀 의미가 다르지 그죠?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았네. 다른 교회는 모두 예수의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목사들은 교회를 흩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깨야 한다고. 어떻게 이런 목사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모두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 원래 저희 행사하는 가운데서 특히 해외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런같이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죄사함 받고 또 이번 5월 10일부터는 집회를 통해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죄사함 받을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우스 목사는 바우스 목사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또 언젠가 주님이 나를 오락하는 그때까지 힘있게 만방에 복음을 전해서 전세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 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를 이끄시는 것을 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도 예수님 십자가를 기히 여기셔서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못 씻은 예수 믿지 말고 우리 죄를 눈처럼 희게 씻은 예수님.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저희들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시 길지 않아서 뭐 다 오래 못하지만 10분 길게 하다 한 20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간증을 할 때 듣는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자매님이 제사함 받은 구원을 받으셨구나. 저 형제님이 구원을 받으셨구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럽습니다. 또 계속해서 저희들 교회를 통해 끊임없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특히 요즘 계속해서 저희 집회하는 동안에 해외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특히 한국에서 소위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박옥수 이단이라고 막 떠들어서 마음을 닫았던 사람들이 목회 와서 들어보고, 야,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고 변화된 삶을 살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영원히 살진 않을 겁니다. 나이 많고 늙었고, 또 이제 뭐 얼마 있다 죽겠지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앞에 서 주님 감사하고, 또 제가 복음을 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승리를 그 아름다운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사함 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죄사함 받으면 그냥 놀지 말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이 다 예수의 피로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기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시간시간마다 이렇게 많이 참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도 이 사도행전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힘있게 복음을 위해 사시다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사는 훨씬 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